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심코 흘려 읽었는데요. 다시 보니까 남다르게 다가오네요. 인생의 의미를 알 만큼 세월이 흘러간 걸까요? 어느새 7월, 올해도 절반이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시간들 의미 없이 흘려버린 것 같지만은요,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달렸다는 것. 그때 흘린 땀방울들이 사막 같은 삶 속에서 반짝이는 셈이 돼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힘을 내면서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도 활기차게 출발합니다. 7월 첫째 주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한철의 인생으로 기분 좋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벌써 7월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뭘 했나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는데요. 매주 이 시간 인문학 수업 꼬박꼬박 함께하면서 허기질 때 속을 채워주는 든든한 비상식량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하죠. 웃음소리 한번 시원한 매력녀죠.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곁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네. 제목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정미 씨.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서양 철학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정미 씨는 철학사를 통틀어서 특별히 좋아하는 철학자는 누구예요?
전 개인적으로 뭐니뭐니 해도 소크라테스를 가장 예, 좋아합니다. 네. 네네. 제 가장 익숙하고요. 네. 그리고 그 분의 우리 지난 시간에 또 공부를 했잖아요. 네. 파생돼서 제자분들이 또 이렇게 원래 한창 돌아가자. 어허. 제일 처음에 하셨던 그 말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소크라테스님만 네. 외우고 살려고.
저도 물어봐 주세요.
아, 구영의 아나운서는 어떤 철학가 좋아하세요?
저는 고병관 선생님이요. 왜 그러냐면 네. 그분은 이제 책을 보니까요. 제 느낌으로는 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도전하고 공부하고 파고드는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스럽고 오늘 두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눠보게 돼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살짝 힌트를 주신 건가요? 오늘 네, 만날 책에 대해서.
그렇죠. 네, 서양의 예. 수많은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의 책 오늘 준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대담하고 도발적인 사상으로 현대에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철학자 니체. 오늘 니체를 파헤체 보겠습니다. 네네. 신은 죽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초인, 영원 회귀 등 니체 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많지만 네. 그의 철학과 친해지는 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니체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린 것처럼 자신의 철학을 알고 싶다면 일단 선악의 저편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바로 이 선악의 저편을 예리한 철학자의 시선으로 풀어놓은 책 다이너마이트 니체 오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너마이트 니체의 저자십니다. 대표적인 니체 전문가 철학자 고병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저 정말 기대돼요.
네, 네. 소크라테스가 아첨하는 네.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소크라테스 씨를 사랑합니다.
그래도 선생님 표정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미안 고맙습니다.
네, 방금 고병관 선생님의 니체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니체 한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니체? 니체란 말이지? 라는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 어렵다는 니체와 관련해서 어떤 책을 쓰셨는지 철학자로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정미 씨가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고병관 선생님 잘 들으세요. 대학에서 네. 화학 전공하셨네요. 오. 그리고 사회학으로 석사를 받으셨고 네.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철학은 학문이 아니라 삶의 문제이자 행함이라 믿는 철학자입니다. 제도권 밖 연구 공동체에서 마르크스, 니체, 루쉰, 스피노자 등을 사람들과 함께 읽고 공부하면서 10여 권의 책을 써오셨습니다. 대표작으로는요, 이 책 되게 유명하잖아요. 언더그라운드 니체.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책을 언니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요. 네, 언더그라운드
그리고 지금
니체?
오늘 읽는 책을 뭐 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예.
언더그라운드 니체, 다이너마이트 니체, 그리고 니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철학자와 하녀 등을 비롯해 생각한다는 것, 추방과 탈주, 화폐, 마법의 사중주,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살아가겠다 등의 책을 펴내셨습니다.
네, 정말 이력이 독특하세요. 와. 화학을 전공하셨는데 사회학을 하시다가 철학으로 방향을 바꾼 계기가 바로 니체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니체의 어떤 점에 그렇게 매료가 되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 예. 근데 뭐 어떡하죠? 정보 하나를 수정해야 되겠는데.
네네네.
제가 철학 박사를 받은 게 아니고요. 예. 사회학에서 박사를 같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예, 예.
주제를 이제 석사 때는 주제를 물론 니체를 가지고 했는데 네. 물론 사회학에서 받았고요. 아, 박사 때는 화폐에 대해서 연구했었는데 예, 역시 그것도 이제 박사 하기로는 사회학 박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학으로 석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네. 심플하게. 네. 예, 그래서 참 니체가 어떤 점에서 매료되었나라는 질문을 아까 하셨었죠.
네.
예. 아, 사실 철학으로 막 뭐랄까 진로를 바꿨단 말은 좀 그렇고요.
네.
물론 이제 구구절절 사연은 있는데 니체에 빠져들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적절한 표현인데요.
네.
아, 뭐 그 글쎄요, 아주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그때를 떠올리면요. 그런데 이제 딱 하나만 집어서 말한다 그러면 어떤 깨우침이라면 너무 큰 말인가요? 어쨌든 약간 뭘까요?
네.
뭔가 영감이, 아, 영감도 아니고 어쨌든 각성이랄까. 그것도 세네요. 어쨌든 뭔가를 일깨워줬어요, 저한테.
네. 네,
일깨워줬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깊이와 무게를 혼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대학원 1학년 때인데, 좀 개인적으로 너무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좀 너무 과잉 진지한 게 좀 있고. 또 그때 또 시대적 맥락도 약간 그랬고요.
아, 네.
그래서 자꾸 어떤 책을 봐도 원전을 보려고 하고 또 뭐 괜히 어려운 외국어 사전 넣고 막 보려고 예. 그래야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니체가 일깨워줬어요. 너는 깊어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지고 있다고. 근데 깊이와 무게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 말들은 훨씬 가볍고 경쾌한데
네.
제 말보다 훨씬 단단하고
아,
그래서 공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공부의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네네네.
어떻게 공부하는가가 그 공부의 성격을 크게 좌우한다는 걸 알려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아,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뭔가 공부하는 방법, 자세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스타일, 템포 뭐 이런 거요.
네.
이런 것을 일깨워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아주 큰 공부에 도움을 받았어요.
네.
아니 오늘 고병건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저 굉장히 많이 굉장히 주옥 같은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깊이와 무게를 혼동하고 있었다.
네.
아, 오늘 엄청 받아 적을 게 많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적었어요, 벌써 예. 이 깊이 있는 그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오늘 만나보게 될 텐데
네.
니체 전문가답게 니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언더그라운드 니체, 다이너마이트 니체까지 여러 권의 책을 쓰셨잖아요.
네.
뭐 간단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니체는 어떤 철학자인가요?
예, 네. 뭐 철학사에서야 무슨 뭐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이 상징하듯이
네.
마치 서구의 무슨 형이상학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하면요. 어떤 근본 오래된 전통적인 어떤 생각들을 뒤집은 사람으로
네.
많이 알려져 있지만 글쎄요. 그 사고의 틀을 부쉈다는 것이 이제 철학사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마치 제가 뭐 아는 친구를 소개하듯이 말한다면 참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뭘 잘 읽어내요. 사람들의 말이나 글이나 표정이나 그걸 잘 읽어내서 제 생각에는 많은 철학자들 대단한 철학자들이 왜 깨졌냐면 이 사람 눈이 좋아요. 그래서 정체를 금방 뭐랄까 탄론한다 그럴까요.
들켜버리는구나.
예, 예. 저 말 속에 말로 하려고 하는 어떤 충동들 뭘 하고 싶은 건가 저 사람은 저 말을 해가지고 그런 걸 너무 잘 읽어내요.
약간 예. 그 점쟁이한테
예.
가는 그런 다.
예.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좋은 친구들 중 그런 거 있잖아요. 니체 스스로 표현을 빌자면 자기는 사람들을 악기에 비유하자면 자기는 그 악기의 소리 나는 법을 잘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소리를 낼 수 있게 자기는 잘 도와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눈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좋은 눈을 가졌다는 건 그 사람에게 애정이 있고
네.
그 사람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말 그 내용에만 따라가다 놓치게 되는 표정이랄까요. 그 사람의 태도랄까 이런
네.
것들을 잘 읽어낸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요.
네.
저는 뭐 지금 니체 하면 워낙 유명한 철학자인데 다정하다는 것도 살짝 조금 지금 생각하면
예.
니체가 다정해?
신은 죽었다 예. 뭐 망치 들고 철학한다 이런
그러니까.
말 때문에 그런데 예, 그는 이렇게 했어요. 자기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마치 과일 행상 아주머니가 누군가 과일을 사려고 할 때 좋은 과일 골라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찾는 것 무엇이
네.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아는 것
예.
그런 사람이 자기 독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예.
서양 철학사에서 볼 때요
예.
니체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탁월함 때문에 수많은 숭배자들이 있잖아요. 예. 수많은 숭배자들을 거느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아, 잠깐 이제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언급을 방금 했습니다만 사실 신은 죽었다라든지 혹은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 그 사람이 쓴 부제는 망치들고 철학하게 그래서 뭔가를 깨부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시대랄까요? 우리 시대 철학, 정치, 뭐 예술 뭐 다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했을 때 믿고 있는 어떤 근거 같은 거요. 법으로 따지면 법률 밑에 헌법과처럼 한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 이게 옳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아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요. 네. 그런 근거들이 근거 없다는 걸 드러낸 사람이에요. 아. 즉, 그리고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 그 형성되어 온 과정들이 예.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자명하지 않고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 이제 드러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예, 사람들이 시원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이런 비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는 어리석음이 섞여 있고 우리가 뭐 역사고 상관없이 영원한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져 온 것이라는 걸 드러낼 때 그걸 비판할 때 어떤 니힐리스트가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자유를 좀 충동질한다 그럴까요? 이를테면 그래서 이를테면 피카소처럼요. 마치 니체가 니체의 글을 읽고 나면 사람들이 뭐 가령 화가 같으면 우리 그 원근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소실점. 하나의 퍼스펙티브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것이 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고 하나의 그런 폭력성을 지각하면 갑자기 다양한 퍼스펙티브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지죠. 한 화면 안에 여러 퍼스펙티브를 놓고 싶어지고 어떤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 소리 중에 어떤 게 뭐 기본화성이고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부차적이고 세상의 소리 중에 기본이 어디 있고 부차가 어디 있고 그걸 아는 순간 가령 슈엔베르크 같은 사람은 12음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시도하고 싶어지죠. 네. 이런 것처럼 니체는 어떤 의미에서 비판이지만 대개 사람의 어떤 긍정의 기운을 일깨운다 그럴까요? 어떤 제약이 풀리면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진다는 어떤 느낌을 준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어떤 통렬함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판단,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이나 어떤 상식 이런 걸 깨부수는 거에 희열을 많이 느끼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걸 넘어서서 뭔가를 창조할 역량이 있다고 하는 것 네. 그것들을 잘 일깨우죠. 그리고 사실 이 사람 표현이 너무 문학적으로 비유가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좀 감탄하게 돼요. 맞아, 문장을 맞아, 막 맞아. 받아 적고 싶고 그런 말 때문에 맥락하고 상관없이 문장 맞아. 빼서
아, 예. 한 2년 전인가 니체의 말이라는 책 진짜 사람들이 네. 많이 들고 다니면서 읽었잖아요.
네.
쫙 펴면 오늘의 네. 무슨 네. 뭐 잠언 같은 그런 네. 얘기들 들고 네. 다녔습니다. 이래서 니체가 네. 이렇게 존경을 받나 봐요.
다만 그런 거 있어요. 아까 그 선악의 저편을 입구로 삼으라고 했다고 했을 때 그 네. 그 말을 한 맥락이 좀 있었어요. 원래 니체가 이 88년인가 그러니까 정말 이제 예, 니체가 이제 89년에 쓰러지니까요. 이 사람 네. 작가로서는 생애 거의 마지막 해인데 이제 니체가 조금씩 뜨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코펜하겐 대학에서 어떤 사람이 니체 독일 철학자 니체라는 강좌도 열고 이제 좀 사람들이 주목을 했어요. 그런데 홍보가 이제 비도덕주의자 니체 신은 죽었다 이런 말들 막 퍼붓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고 300명인가 막 모여서 막 성황리에 강좌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니체가 네.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도덕 그런 식의 내가 그 말로 말하려고 했던 바는 나를 프로파겐다로 이렇게 선전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 옳지 않다고. 예, 그건 많은 걸 오히려 가려요. 그 시끄러운 소란이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어떤 것. 아까 네. 제가 다정하다고 말했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가 하는 말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아직도 네. 자기 때가 오지 않았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여러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룬 책이 하나 있는데 네. 선악의 저편이랑 도덕예보 이것들을 차분히 접하라고요. 그리고 이걸 견뎌보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너희들이 환호할 정도의 얘기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진짜 견뎌봐요.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네. 네, 다이너마이트 니체는 니체의 선악의 저편에 대한 강독입니다. 그 자신의 철학에 입문하려면 지금 말씀 주신 네. 것처럼 그럼 선악의 저편부터 보라고 니체가 말했잖아요. 네. 이 선악의 저편은 어떤 책인지부터 그래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일단 제목이 이 선악의 저편이란 말. 선악으로 세상을 보는 걸 넘어서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세상을 사람이나 행동을 선과 악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즉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일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실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도덕의 발생을 보면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않지만 네. 또한 역사나 그러니까 시대나 문화에 따라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한 시대의 선이 다른 시대의 악인 건
맞아요.
많고요.
맞아요.
한 시대의 이성은 다른 시대의 광기예요. 대체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리고 우리가 떠봤더니 위인들이 그 시대의 악당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세상을 보면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선악을 넘어서라고 해서 가치 평가하지 말고 그냥 살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좋음과 나쁨이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한 시대 사람들이 건강할 때 사고하는 방식이 있고 네. 아프면 꼭 어떤 상황을 꼭 그렇게 봐요. 그런 것처럼 한 시대가 잘 나가고 튼튼하고 건강할 때 생각하는 방식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도덕들을 유형화해서 어떤 도덕들이 우리 삶에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제안도 해보고 검토도 네. 하게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기본 발상이죠. 선악의 네네. 저편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선악의 저편을 본인은 현대의 다양한 영역 주제들에서 현대성 그러니까 우리 시대성이요. 우리 시대에 옳다고 믿고 우리 시대가 떠받드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 하나씩 비판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어떤 병적인 기운이라 그럴까요? 그런 징후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조금 흥미로운 거는 니체가 이 책을 스스로 좀 악의적으로 썼다 그랬어요. 좀 악마적으로 썼다고요. 왜냐하면 짜라투스트라는 본인 스스로가 다섯 번째 복음서라고 했거든요. 기독교의 사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즉 복음을 전하러 쓴 책이고 그리고 대단한 애정으로 쓴 건데 이 선악의 저편은 반대로 굉장히 악마를 자처하면서 쓴 거죠. 네네. 악의적으로. 그래서 견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약을 권할 때도 있지만 약과 독은 독이라 기프트는 선물이지만 악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이란 뜻이 있는데 이렇게 독을 처방할 수 있어요. 몸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네네. 백신을 주입하듯이요. 그런 것처럼 이걸 견디기만 한다면 우리 삶의 고통 이런 걸 견디기만 한다면 우리가 더 뭔가 나아질 수 있는 건강하게 되는 어떤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예, 조금 흥미롭게도 니체가 좀 악의적인 장난기 반 어찌 보면 또는 사려 깊다고 생각돼요. 사람들에게 고통이라든지 조금 악의적인 것을 처방하는 거.
네. 선악의 저편.
네. 니체의 선악의 저편을 견뎌보기 힘들겠다 이러신 분들은 고병건 선생님의 다이너마이트 니체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 다이너마이트 니체에도 앞 부분의 지은이의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책은 니체의 선악의 저편에 대한 강독이다. 그는 입문을 원하는 이들에게 선악의 저편과 도덕의 기보를 권한 바 있다. 시작하는 자에게 권했다고 해서 쉽다는 것은 아니다. 입문자란 담장 너머의 구경꾼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 아닌가.
네.
배움의 시작은 단련의 시작이다. 도량에 들어온 이상 진리를 견뎌내야 한다. 이 책은 니체를 통한 내 단련과 배움의 기록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의 저편이 엄두가 안 나신다면 다이너마이트 니체 강추합니다.
네.
자 이제 책 읽지 말라고 써놓은 셈이네요.
책 제목이 상당히 강력해요. 성냥도 화약도 아니고 다이너마이트 니체입니다. 니체는 스스로도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의미예요?
예, 말씀드린 것 방금 읽어주신 그 대목대로
네.
이 책의 기본 모티브는 단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뭔가 응축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어도 하루 이상 못 갖고 있고요.
네.
바로
내놓거나
일주일 못 품습니다.
맞아요.
예, 굳이 말하자면 뭔가 있지만 금방 하기 때문에 성냥개비처럼 타올라 버리죠. 금방 그냥 확 타오르고 꺼지게 되는데 품고 있어야 한다고요. 마치 그 포도주를 품고 있는 참나무톰처럼 네. 품어야 숙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미지가 하도 폭파하는 거에 너무 사람들이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폭발력을 응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발하기 위해서는 응축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폭발한다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
네네.
이 응축의 긴장 속에서 자기 삶을 계속 바꿔나가는 것이죠. 즉 폭발해버리면 다이너마이트가 아니죠.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책에 이제 아마 니체가 자주 쓴 표현이라는데 활 시위에도 빗대요.
네.
멀리 겨냥하려면 계속 당겨야지
네.
손을 조금만 당겨 놔버리면 얼마 못 간다고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고병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다이너마이트의 핵심은 폭발이 아니라 응축에 있다. 엄청난 긴장과 폭발력을 한없이 쌓아가는 것, 당대의 활 시위를 그 뿌리까지 당기는 것, 우리 시대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시대로부터 가장 먼 곳을 겨냥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변형시킬 때까지.
네.
아, 활 시위를.
네.
지금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쉽게 이해가 되네요. 네. 오늘 만나볼 책, 니체와 고병권 선생님의 합작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니체. 잠시 후 고병권 선생님의 깊이 있는 강연으로 만나볼 텐데요. 먼저 퀴즈 드릴게요.
오늘 만나는 독일의 철학자는 전통적인 가치를 허물고 독특하고 과감한 사상을 전개했습니다. 종교, 도덕, 철학에 깔려있는 근본 동기를 밝히려 했고요. 선악의 저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비극의 탄생,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 사람을 보라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20세기를 연 이 문제적 철학자는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탈레스, 2번 니체, 3번 맹자.
네, 오늘의 주인공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탈레스, 2번 니체, 3번 맹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고병권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다이너마이트 니체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늘솜 도자기 공방에서 드리는 도자기 저그를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현대 철학의 문을 연 문제적 철학자 니체를 만나는 시간, 철학자 고병권 선생님의 책 다이너마이트 니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퀴즈 다시 한번 드릴까요?
네. 오늘 만나는 독일의 철학자는 전통적인 가치를 허물고 독특하고 과감한 사상을 전개했습니다. 선악의 저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 사람을 보라 등의 저서가 있는데요. 20세기를 연 이 문제적 철학자,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탈레스, 2번 니체, 3번 맹자.
네, 오늘 출연하신 그 고병권 선생님께서 이분을 이야기하며 늘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세요. 1번 탈레스, 2번 니체, 3번 맹자.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만나고 싶은 저자도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천년의 상상에서 나온 다이너마이트 니체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도자기 저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니체는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서 가차없이 망치질을 해댄 철학자인데요. 선악의 저편은 과거가 아닌 현대성에 대한 비평이라고 해요. 이 말은 니체가 살던 당시를 비판했다. 뭐 예, 그런 의미로
당대비평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그 선악의 저편 서문은 플라톤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서문의 첫 문장이 진리가 여성이라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독단주의자는 여성을 잘못 이해한다고 하죠. 그런데 플라톤주의를 니체는 독단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주의는 철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뭐 한편으로 그런 말인데요. 네. 그래서 잘못이라는 말이 네. 어떤 오류를 범했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네.
뭐 오류를 범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겠지만 실제 니체가 재밌어요 지금. 왜냐하면 플라톤의 진리를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스타일을 문제 삼은 거잖아요.
아.
독단적이란 말은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런 스타일로는 안 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시각이 있을 텐데 독단주의자는 자기 시각을 모두의 시각으로 만들려는 사람을 독단주의자라고
그러,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따라야 할 어떤 시각이 있다고 믿는 거. 이런 식으로 철학을 하면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좋다 나쁘다로 보자면 네.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이 스타일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템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타일을 몰라서가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갈등이나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요. 그와 리듬이 안 맞기 때문이지 그의 말뜻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니체가 그런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를 독일 사람들이 제대로 못 읽는가. 그 빠른 템포를 못 맞추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틀려 보이는 거지만 정확히 말하면 템포가 안 맞는 거예요. 스타일이라든지 즉 이 스타일이란 말은 네. 네. 그리고 이제 글쓰기에서는 스타일이 바로 문체이죠.
네, 네, 네.
문체가 안 맞으면 어떤 책을 못 읽어요. 우리는 이해를 못 하고요. 그런 점에서 플라톤의 스타일이 문제다라고 지금 니체가 말하고 있고 진리가 여성이라면 너 안 좋아할 거다라고 아.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네,
플라톤에 대한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니체가 선악의 저편이 현대성에 대한 비평이라고 해놓고서는 서문부터 이렇게 네. 뭐 고대 철학을 비판을 했어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대로 돌아간 게 아니라요. 정확히 말하면 시간여행을 니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현대의 뿌리로 내려갔다고 약간 공간적인 비유죠.
네.
저 아래 그러니까 플라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플라톤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지금 서점에 가면 플라톤 책 다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고대에 어떤 발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어떤 작동하는 플라톤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활시위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까지 네. 당길 것이냐 이 문제의 뿌리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해서 어떤 사람 우리 시대에 그냥 저널리즘에 실린 어떤 문제 진단 그 정도에서 볼 수도 있지만 니체는 활시위를 저 밑바닥까지 당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수정해야 할 방향 우리 네. 가야 할 방향이 크게 바뀌겠죠.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세세한 내용은 책에 이제 읽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플라톤을 접하는 방식이 현대의 어떤 문제인식 속에서 플라톤주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니체의 선악의 저편 서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서문을 통해서 니체가 독자에게 하려는 말 그리고 이에 대한 고병권 선생님의 해설을 강연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기다린다 라는 주제인데요. 강연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오늘 제가 이제 그 청취자 여러분하고 나눌 첫 번째 이야기는 주제가 기다림입니다. 제 생각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는 니체 물론 선악의 저편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니체 철학 전반에서도 여러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 책에서도 뒤에 이제 배치를 했고 선악의 저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우리가 제일 나중에 가면 신을 만나게 됩니다.
네.
철학자 신, 뭐 디오니소스라고 이제 니체가 말을 하는데 그 신을 만나게 될 텐데 아마 이 책 전체는 그 신을 만나기까지 혹은 그 신을 기다리는 혹은 뭐 종교적 용어로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지자 태도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는 묵묵히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저는 기다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철학은 왜 기다림이고 철학자는 왜 기다리는 자여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니체 철학에서 제가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니체가 쓴 식구도 있어요. 남정민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주 짧은 식고요. 그 저기서 소나무와 번개라고 하는 거에서 네. 따온 건데요.
너무 외롭게 너무 높이 자라나 기다리는데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네, 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무슨 하이쿠 같네요.
그러게요.
사실은 네. 네, 어느 부분에서 따온 거라서 그렇고요. 네네네. 조금 더 깁니다. 전체적으로 긴 시는 아니고요.
아. 네.
이 시 제목이 소나무와 번개예요. 소나무가 뭘 기다리는지 아시겠죠?
예, 번개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산 높은 위에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가 뭘 기다리고 있대요. 번개를 기다리는 거죠.
언제 올 줄 알고.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소나무는 다만 소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이죠. 오는 것을 그가 정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산 위에 먹구름이 몰려든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뭘 기다리냐면 번개를 기다리는 거겠죠. 여기서는 이제 번개라고 표현을 했죠. 앞서는 제가 메시아라고 신이라고 말을 하게 됐고
네.
또 다른 곳에서는 그런 거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나는 정말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고.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책은 기다림에 관한 책이에요. 자라투스트라가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이제 재미없는 말로 미리 말하면 위범행시 정인을 기다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니체는 그 자라투스트라는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는데 뭘 기다리는 법을 배웠냐면 나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즉 그러니까 아까 신을 기다린다 번개를 기다린다 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한 말인 거죠. 사실은 같은 말인 거죠. 나는 나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것이 신을 기다린다고 쓰기도 하고 번개를 기다린다라고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말이죠. 내가 나를 기다린다니요. 나는 네. 여기 있는데
어떤
내가
의미일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왜 했을까라고 네. 하는 점이 이제 오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을 하나 쓰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나를 기다린다라는 말이요. 실제로 이 선악의 저편의 부제가 미래 철학 혹은 뭐 도래하는 철학에도 좋습니다. 네. 그것을 위한 서곡이에요. 뭐 슈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본 곡이 울리기 전에 울려 퍼지는 서곡이니까 이 서곡이란 말 자체가 뭔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예고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아, 근데 기다림은 뭐냐라고 할 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에 대해서 니체가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참 희한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은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법을. 왜냐하면 기다리는 법은 가만히 있는 것과는 다른 거니까요. 어찌 보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순간 혼동하는 것이야말로 기다리는 걸 배워야 되는 이유일지 모르겠어요. 사실 누군가가 기다린다면 그러니까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말고 문을 두드린다고요. 막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려면 최소한 감나무 밑에는 가야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절실히 기다리면 가지를 흔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무슨 소상인이 가게를 지키듯이 기다리는 거 아니고 혹은 뭐 땅 지킴이가 땅 그걸 지키듯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본인 표현으로는 끊임없는 시도와 물음 속에서만 나는 뭔가를 기다렸다고. 제가 사실 농담 삼아 이런 말 쓰는데 좋은 비유는 아닌데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뭐 백마를 탄 왕자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방에 가만히 있는데 누가 문 열고 나서 저 백마 탄 왕자인데 하고 안 들어오고요.
그렇죠.
이놈도 만나보고 저놈도 만나보고.
그 중에 하나 백마 걸리겠죠.
그렇죠. 그것이 기다림이죠. 즉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즉 기다림은 행하는 거다. 기다리라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그렇지, 기다림을. 물론 세상 살다 보면 기다리지 않아도 닥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뭐 제가 지하철 타고 옵니다만 지하철도 때 되면 안 기다려도 옵니다. 네. 그러나 기다림 없이 오는 것들은 미래가 아니에요. 그것은 과거의 관성이에요. 하던 대로 그냥 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이어지는 것이 새로운 뭔가 시작됐다. 이전에 없던 어떤 것.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다림 속에서만 온다라고. 저는 종종 이것 이 말을 기차 이야기를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지금은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렸지만 한때 20세기 초반에 아주 세계관을 뜻석하게 해놨죠. 거기에 이제 중심이 됐던 혁명가 이름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1917년 4월 초에 아마 기차 하나가 이렇게 페트로그라드의 그 핀란드 역사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것도 여전히 스케줄 맞춰서 들어오는 기차일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은 도래하는 것 공개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차의 도래와 함께 러시아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니까요.
어허.
왜냐하면 그 기차를 모든 사람이 기다렸거든요. 상황도 조건도 사람들도 간절히 짜르체제 아래서 그 열차가 들어오기만을. 그렇기 때문에 열차가 들어오는 것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즉 기다림 속에서만 먹구름이 모여든 속에서만 작은 불꽃, 작은 반짝임도 번개가 빵 치는 것이 되는 거죠. 즉 조건을 모으고 상황을 모으고 아까 제가 이제 다이너마이트 말했습니다. 응축해야 한다고.
네네네.
우리가 뭔가를 모으는 일. 꼭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번개를 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건 먹구름을 모으는 것이죠. 물론 먹구름이란 비유가 너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뭔가 되려는 바에 상황과 조건을 계속 모아가는 것, 응축해가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것이 이제 기다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천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도래하는 것을 향해서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도래함에 대한 맞이함이고 네.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다가서는 거죠.
네.
이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기다린다는 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적극적인 실천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배우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열매를 향해서 무르익는 것. 그게 열매를 얻기 위한 어떤 것이겠죠. 그게 기다림이죠.
네.
그런 점에서 철학은 그러니까 번개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기다림 속에 있고 내 삶을 이걸 이제 아까 제가 참나무통에 포도주가 익어간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기다리는 거죠. 익을 때까지.
네.
이게 철학인 것이죠. 즉 이걸 이제 우리가 술에는 숙성이라고 표현을 씁니다만 사람한테는 성숙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네, 철학의 목표는 성숙한 것, 무르익는 것.
네.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건에 모자라지 않도록 내가 내 삶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시어도 네. 되는 건가요?
글쎄요.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철학. 꽤 좋은 정의 중에 하나가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 책의 매우 중요한 모티브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이 기다리 이 책을 니체가 서곡이라고 이제 부제를 달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른 책에서 이 책을 뭐라고 평가할까 했더니 아, 현대성에 대한 비평이다 본질적으로 비판 크리틱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재밌는 것이 왜 기다림이 비판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 말이 같이 되는 무르익는 것은 왜 비판을 필요로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문학적으로는 비평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실제 기다림하고 비평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할 때 저한테 영감을 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사실 제가 그 그림을 직접 보지는 않았고요. 이탈리아 철학자인 조르지오 아간벤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 써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왠지 그 비슷한 그림을 본 적은 있어요. 그 그림은 아니지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이런 그림 하나를 소개해 놓습니다. 아, 이제 아마 유대교에 내려오는 경전에 있는 그림이니까 아, 종교적 상징이 가득 들어있는 그림일 거예요. 네. 멀리 이제 떨어져 보면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말을 탄 사람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좀 젊은 사람 한 사람이 그 말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성을 보면 성문이 열려있는데 그 위에 문지기가 있어요. 이제 종교적인 특히 성서에서는 이것이 말을 타면 메시아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이 모티브에 해당되는 선지자를 보통 엘리야 선지자를 보통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야간베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른 그림들은 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재밌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메시아가 아마 성으로 도시로 도래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전에 선지자가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데 메시아의 도래를 문 쪽으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은 이미 열려 있어요. 문이 닫혀 있으면 뛰어가는 이유가 뭐죠?
열려고요.
네, 메시아가 들어가기 열려고요. 그런데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할 일이 뭘까요? 지금 여기 문이 열려있으면 제가 이쪽으로 가면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있는데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지금 문이 열려있고 이야기를 하다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면
다시 닫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닫으려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아. 열린 문에 대해서 할 일은 닫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더 복잡해진 이야기가 왜 메시아가 도래하는데 문을 닫는 것이 메시아가 도래하는 길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아간벤이 이 얘기를 끌어들인 것은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라는 아주 한 페이지짜리 소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소송이라는 소설에도 뒷부분에 삽입되어 있는 건데 성문에 들어가려고 했던 어떤 시골 사람 얘기를 담은 이야기죠. 시골 사람이 법의 문이라고 써져 있는 성문 앞을 가다가 문이 열리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막죠. 못 들어가게. 근데 갑자기 들어가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서 막 온갖 아부도 하고 뭐 매수하려고 선물도 줘보고 이도 잡아줘보고 하자 안 돼요. 뇌물 주면 뭐 물건 뇌물을 주면 잘 받고 뭐 네가 그거 하니까 받기는 받는데
안 들어보네.
그리고 그러면서 말하죠. 나를 통과해도 내 뒤에는 더 큰 문지기. 그 뒤에는 더 큰 문지기가 있어서 아직 못 들어간다고. 계속 이제 고민하고 들어가고 싶어서 한 달을 하고 있다 평생을 그렇게 보내다가 죽어요. 이 시골 사람이. 그러는데 문지기가 이제 문을 닫으면서 아주 신비한 얘기를 하죠. 이 문은 너만을 위해서 열려있던 문이었으니까 이제 네가 죽었으니까 닫아야겠다고. 그러고 이제 끝나요 얘기가. 너무 이제 황당한 제가 생략한 얘기도 거의 몇 줄 없어요. 소설 자체가 한 페이지짜리니까요. 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카프카가 도대체 무슨 이런 소설을 썼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뜻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속였다고 문지기가. 보통 법의 문이라고 그랬으니까 법의 문은 가난한 사람들 특히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정의를 찾을 때 열어놓는데 그건 말뿐이고 실제는 닫혀있다 이런 걸 고발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카프카가 그렇게 나이브한 얘기를 했을 리가 없고 아마도 법의 힘, 법은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열려있기만 했는데 사람의 삶을 평생 붙잡아 두잖아요. 법에 매여 살게.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이런 해석들은 다 시골 사람 안 됐네 이거예요. 네. 불쌍해서 어떻게 이거잖아요. 선생님이 다 저렇게 갔네. 그런데 아간벤은 갑자기 아니야. 시골 사람은 성공한 거야 라고 했어요. 이 해석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다 바쳤지만 법의 문을 닫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데 이제 이 말을 잘 제가 왜 이 말을 듣고 니체를 떠올렸냐면 니체 그 안티크리스토라고 하는 반그리스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니체가 예수를 아주 높게 평가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이 이것과 깊이 관계 있어 보여요. 이 메시아 얘기하고. 왜 이게 관계가 있냐면 그 니체는 이제 책 제목은 안티크리스토 반그리스토니까 뭐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토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요. 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책이에요. 다만 천진난만하고 좋고 우리를 구원됐고 우리가 죄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무섭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졌던 어떤 생각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골 사람 이미지 카프카 소설에 네. 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그리고 있어요. 니체가 예수를. 카프카가 혹시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떠올렸을지도 그 시골 사람. 법의 장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 사람은 저 시골에서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의 뭔가를 막아낸 사람으로 지금 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당대 이제 특히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그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하나는 신성, 이제 예수는 신. 신의 아들, 이제 신이라고, 그것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실증주의라는 사람, 특히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썼었는데, 역사적 예수는 어땠을까라고, 이렇게 막추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니체가 그 책을 읽고 되게 흥분을 냈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서는, 물론 신성을 제거해서 당대에 논란이 됐지만 다시 그 책이 높이 떴어요. 왜냐하면 인간적 예수를 읽어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예수가. 너무 위대하고 인간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다시. 예. 그런데 니체가 보기에는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과 정반대된다고 느낀 것 같아요. 오히려 물론 예수 어떤 예수가 진짜냐 그건 모르죠. 복음서에 따라 내용들이 아주 복잡하게 많을 테니까. 그런데 니체는 자기가 좋아하는 예수, 자기가 뽑고 싶은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 아이 같다고. 그리고 모든 오히려 그런 잘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고. 뭐 비범한 천재도 어떤 영, 뭐 슈퍼맨 같은 사람이 우리를 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있고 우리 모든 신의 아들이라는 그걸 전해주러 온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엘리트주의 구원론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위한 구원론. 어찌 보면 니체는 그걸 그렇게 표현했는데 좀 센 말로 바보가 차라리 세상을 구한다고.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뭐 많이 안다는 애가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그냥 시골이고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라면 뭔가 지적인 세례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굉장히 많이 배웠을 거고 똑똑했을 거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시골에서 온 사람은 내면의 빛 하나 갖고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보기에 어떤 게 올바른지. 그러면서 말도 교육도 지식도 문화도 아니고 그런데 예루살렘식의 그런 문화 있잖아요. 그런 것과 다른 어떤 일을 해낸 거죠. 그건 뭐냐면 아마도 세상에 엘리트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보면 아시겠지만 좋은 대학 나와서 뭐 박사 받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이자율을
이자율을 박사학위 받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3%에서 뭐 한 2% 깎아주면 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것들 속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돼요. 천진난만한 바보들이 있는데 그 바보들은 율법을 모르기도 하지만 내면의 빛 하나로 그것들을 멈춘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집어주는
그런 거네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우리가 대학교 등록금이 문제다 그러면 그것을 뭐 학자금 대출을 5% 싸게 해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예수 같은 사람은 그런지도 모르죠. 요즘 같은 지식 정보사에서 고급 지식에 대한 접근권은 모두가 나눠 갖고 거기서 뭘 개발한 거 그거는 이제 하더라도 따라서 그냥 뭐 돈을 어디서 끌어올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책임지자 이런 식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세상 물정 몰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당대의 율법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사람들이 떠받들고 하는 이 기준을 효력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닫아버려야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그 통념을 깨부셔야 새로운 곳이 온다고 그런 점에서 철학자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언뜻 비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철학자란 누군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문득 생각을 해보고 실제 선학의 접근에서 철학자를 그렇게 기술하니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철학자에 대한 우리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는 현자입니까? 바보입니까?
전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자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배역 맡아주신 거죠? 이미 정답을 제가 다 말했는데도 저는 저런 사람은 사려 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황을 봐야 해서 자기 역할을 떠맡아주니까요.
이런 방식 마음에 드시는 거죠?
정말 좋습니다. 이미 알지만 기꺼이 떠맡아주는. 니체가 그렇죠.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죽은 현자, 살아있는 바보.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써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도 썼던 말이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진정한 철학자란 자기가 보건대 네. 예, 오히려 비철학자, 철학자 같지가 않다고. 그리고 현명하지 않고 영리하게 계산할 줄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하면서 이 어떤 사회 사람들의 통념이랄까 규칙 이런 것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철학자의 참 위대한 형상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 함석헌 선생이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전태희라는 분 있죠. 1970년에 네, 네. 예,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하면서 분신에서 돌아가신 분이요. 예수 사건이란 말을 썼어요. 함석헌 선생이. 그래서 공항에서 바로 그쪽으로 뛰어가서 이수선 여사를 껴안고 울었다는 일화가 있는데 뭔가를 본 거죠. 그 안에서 이 바보가 벽에 부딪혔는데 모르겠어요. 예수적인 어떤 면모를 봤는지 어떻는지는요. 네. 그러나 왜 제가 하냐면 제가 보기에 철학적으로 위대한 것은 그 분신이 아니고 물론 분신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는 전태일에게 위대한 철학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어떤 대목이냐면 그가 죽기 전에 뭔가를 알게 됐을 때 만든 모임 이름이 있는데 그게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바보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바보였다고.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역사 안 해도 되고 노동조합도 만들 수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지냈다고. 그러니까 바보라고. 오늘부터 바보란 걸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고.
네.
제가 자주 이런저런 강연 때 드린 말씀이지만 세상에 바보들이 만들 수 없는 모임이 바보회예요. 바보들은 자기가 바보인 줄 몰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바보였던 사람만 바보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바보였단 말은 지금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임을 깨달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바보를 만든 건 우리가 바보였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네. 다른 한편에서 그 선배 재단사들이 이 바보들이라고 불렀어요. 세상 물정 모른다고. 너희가 될 것 같냐고. 법에 써져 있는다고 될 것 같아. 글로 뭐 저기 노동청에 뭐 고발할 거예요. 사장님하고 한 편일 걸. 대통령한테 편지 쓸게. 그렇게 될 것 같아. 세상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선배 재단사들이 네. 너희들은 바보라고 현자들이죠.
네. 세상을 선배 너무 재단사들은 네, 현자들이에요.
네, 현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죽은 현자들은 세상을 못 바꿔요. 이 바보가 이런 생각을 혹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선배 재단사들 말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 않냐고. 이 어쩌면 니체가 도리하는 철학자의 단어라고 말한 단어예요. 부사 어쩌면 혹시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고. 세상은 율법이라고 하는 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가능, 불가능,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나눠준 기준들이에요. 그래서 불가능이라고 돼 있는 거. 그러나 어쩌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보들은 그 어쩌면이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현자들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그것을요. 그런 점에서 뭐랄까요. 어쩌면이라는 단어는 불가능을 가능화하는 단어.
네.
불가능의 불가능성의 효력을 멈추는 단어.
네.
되고 안 되고의 율법을 멈추게 하는 단어. 그렇게 해서 뭔가 미래에 다른 것이 도래할 수도 있게 여지를 만드는 단어인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왜 나는 나 자신을 기다리는가라는 말인데요.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를 참 못 기다려요. 왜 그러냐면 이 율법 때문에요. 나는 저거는 안 돼. 뭐 여성이니까, 가난하니까, 장애인이니까 온갖 이유들로 뭐 내 생각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받아들이게.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나일 수 있었을 나를 못 만난 채로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나일
네.
수 있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 지금의 나와 다른 나. 나에게 네. 도래할 나, 그 나를 만나봐야 한다고. 언제까지 진정한 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모르죠. 어떤 나가 진정한 나인지.
네.
그러나 어쨌든 나 안에는, 내 안에는 나를 넘어선 나가 있다고. 그걸 믿고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이게 철학의 매우 중요한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는 나를 기다린다라는 주제로 고병권 선생님의 강연 들어봤는데요.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가 행함이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도와 물음 속에서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선악의 저편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니체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기다림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주장처럼 메시아의 도래가 나 자신의 도래라는 니체의 말. 정말 새로운 생각을 또 하게 하는 강렬한 메시지인데요. 니체 철학을 허무주의라고 하는데 강연을 듣고 보니까 글쎄요.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하는 여러 가지 또 관점도 갖게 하는 그런 삶의 의지 같은 걸 다지게 되네요.
예, 정말 잘 보셨습니다. 니체는 허무주의자가 아니고요. 허무주의자의 병적인 태도를 꼬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바로 느끼신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이너마이트 니체 1부에서는 나는 나를 기다린다는 주제로 고병호 선생님의 강연을 중심으로 니체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을 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선악의 저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쓴 독일의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2번 니체였습니다.
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쿨의 작은 기다림 듣고요. 저희는 2부에서 고병권 선생님과 함께 다이너마이트 니체로 다시 돌아옵니다.